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하죠? 네,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한데, 여름에 이렇게 저녁에 이 한기를 느끼는 거, 이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장주현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쭉 했는데, 그 히브리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들 전도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그 원어 성경 처음 기록된 그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지 무슨 뭐 하여튼 어떤 성경이든지 그 번역한 책 자체는 그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개역 한글 성경 이 성경이 굉장히 그 영감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그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마음의 세계를 잘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이렇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쭉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저 이야기들, 저 간증들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장주현 목사, 그 장주현 선교사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사실 절반밖에 안 했는데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도 시간이 없어 잘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쭉 들어보면은 진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가를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막그 많은 거죠.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이번만큼 우리 그 사역자 이 교제가 정말 즐겁고 또참 감사하고 또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보니까 다 수를 세 보니까 73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73분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대회 월드캠프 마치고 강남에서 목금토 3일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가지는 이 사역자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스승은 있지만 사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준 아비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 대부분이 어떤 목사님께서 가지신 그런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마음 안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양식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거든요. 마치 그 낳은 자에게만 그 양식을 주듯이 아이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그 모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은 좀 부담스럽지만 끝에 가보면 정말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제 목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목사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8시부터 이제 목사님과 쭉 교제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막 우리 선교사님들을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날 새벽에 이제 일찍 선교사님들 이제 다 모임이니까 저는 살짝 빠질까 하는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좀 도망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같이 가봐야 되겠다. 뭐 그런 차가 한 대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운전해가지고 이제 남은 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침에 8시부터 목사님께서 막 이제 선교사님들 막 나무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그 여기 왔는데 여기 다들 이렇게 왔는데 왜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영적 힘이 공급될 텐데 실제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왜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막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참 책망을 오래 하셨어요. 책망을 세게 막 책망을 하시다가 이제 1시 12시 반쯤 됐는데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짜장면 70개 꽃배기로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중국집 생기고 짜장면 곱빼기로만 70개 주문받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거기 우리가 이제 다들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목사님께 꾸중교 들었지만은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서 마음이 다 풀리고 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아,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정말 목사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구나. 이런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날 새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4시에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자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혹시 5시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새벽같이 일찍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이렇게 무슨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좀 느껴지니까 아 우리 4시에 일어나서 목사님 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8시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연락되니까 사랑이 시작되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전달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병도 이길 수 있고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마음이 끊어져 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병이 뭐 얼마나 되었느냐? 네가 지금 좀 아프냐 안 아프냐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마음을 물어본 거다. 네 마음이 대체 어떠냐? 너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마음을 물어봤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이 못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그 38년 된 병자가 마음에 한이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그 마음에 오랫동안 묵었던 그 한을, 마음의 한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한을 예수님에게 쏟아 놓았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정말 자기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로서는 스스로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가 마음을 다 내놓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 38년 된 병자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딱 서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가진 그 마음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 예수님의 마음 앞에 딱 서보니까 거룩한 분 앞에 서면 정말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듯이 거울 앞에 섰을 때내 모든 추한 게다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니까 그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보이면서 그 마음이 버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로서는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38년 동안 지켜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 주셨는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마귀한테 뺏겼단 말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은 절대 안 되는구나. 인간에게는 능력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에게는 권세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인간에게 주어버리면 마귀한테 금방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의 권세를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제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들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예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자신에게 뭔가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내 자신에게 뭔가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이 뭔가 변하지 않을까,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 자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그 마음의 연락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 속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을 다 붙들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마음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나와가 간증을 하는데 하여튼 그날 밤에 11시 반까지 저녁에 간증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분위기는 우리 전도자들 생기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있으면 서로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는 겁니다. 마치 개주할 때 바톤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두 사람 세 사람씩 그 마이크를 서로 잡으려고 막 그 뭐 이거 뭐 그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 뭐 선물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머리 빗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빗을 머리 빗을 선물했는데 그걸 이제 뭘 팔아 샀느냐면 시계를 팔아 샀답니다. 시계 줄이 없는 시계 몸통만 있었는데 그 시계 그 몸통 그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빗을 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내는 그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하고 남편이 늘 시계 줄이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남편 시계줄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샀단 말이죠. 그게 딱 만났는데 서로 이제 선물을 내놨단 말입니다. 내놨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 여러분 서로 무의미한 선물인 것 같은데 서로 얼마나 그 마음이 진하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을 느끼면 이야, 정말 이 남편의 마음 속에 나밖에 없구나, 아내의 마음 속에 진짜 남편밖에 없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발견하면은 진짜 생명을 줘도 괜찮고 마음을 발견하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종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그 마음 하나를 주려고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뭐 정말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한 겁니다. 그날 이제 막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하시다가 10시쯤 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다 이제 간증을 들으러 선교사님들한테 내려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은 2층에서 이제 간증하고 목사님 4층에서 기도했는데 한 10시쯤 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다 우리 간증 들으러 가자고 내려오셨는데 그 간증이 막 11시 반이 됐는데도 그치질 않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막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또 계속 새벽부터 막 계속 간증하는데 10시에 이제 뭐 그날 토요일이니까 일이 많으니까 오전 10시에 이제 모임 마쳤어요. 모임을 다 마쳤는데 이제 모임을 다 끝냈는데도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특별히 그 행정적으로 그 뭐 이렇게 의논할 사람만 4층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해산을 안 하고 내가 간증 좀 해야 되겠다고. 지금 집에 갈 수가 없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막 본인들끼리 간증을 막 끝없이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어떤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서로와 서로의 마음에 이 마음을 토해내고 싶은 것이죠. 마음을 봤으니까,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해운대에서 그 개막식 음악회를 개막식을 했잖아요. 그날 전국이 비 왔던 거 아시죠? 저도 이제 대전에서 내려가는데 막 비가 그냥 빗속을 가는 게 아니라 물속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근데 이제 그 양산 터널을 딱 통과하니까 부산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날 저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어떤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비가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했잖아요. 그 마지막 날 폐막식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주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기상 예보를 보니까 서울이 완전 하루 종일 비더라고요. 강수 확률 80%.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뭐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고, 뭐 잠수교가 뭐 침수됐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보니까, 수요일 날은 비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녁에는 강수 확률 70%. 야, 이거 조금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일 하나님이 급격한 일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날씨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진짜 그 강남교회 주변에는 하루 종일 비가 안 왔어요. 하루 종일 우리 교제하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진짜 그 서울시청 광장에 너무 시원했잖아요. 너무 시원하고, 이제 그 저희 교회 형제님 중에 경복궁에서 그 이렇게 경복궁을 관리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근간에 구원받은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을 제가 그날 이제 그 근처에 갔으니까 만나러 한번 갔어요, 저녁 때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야,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이 야외에서 행사하려고 하면 날씨가 70%라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그거 뭐 하겠느냐고. 날씨가 70%라고. 그날 그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정말 좋은 폐막식을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그 부룬디 장관님은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축사하러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날씨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또 그 IYF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마음을 느낀 겁니다. 남경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사실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마음에서 잘 안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 마음에서 정말 마음이 딱 만나지더라는 것이죠.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저 종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저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게 부딪혀 주셨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이 만나지니 그 마음이 발견되니까 막 꾸중해도 감사하고 목사님이 막 때로 엄하게 막 진짜 태풍처럼 뭐라해도 마음이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우리 뭐 목사님들 쭉 간증하는데 김대인 선교사님 간증하더라고요. 울먹울먹하면서 사실 본인은 초등학교 대구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평생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크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전도자가 되긴 됐는데 좀 한국의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미얀마로 보내더라는 거죠. 미얀마. 그 미얀마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불상이 이렇게 불상이 옆으로 엎어진 이렇게 누워있는 불상이 딱 보이더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얀마는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우리나라 많은 장관들이 가가지고 폭탄 테러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곳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겨우 살아온 곳 아닙니까?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 엄청나게 상처를 준 나라거든요. 전체가 다 불교국가거든요. 그런 나라에 본인이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미얀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공문 보고 보따리 싸서 도망을 갔대요. 이거는 뭐 난 못 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 살더래요. 저기 월급이 10,000원, 20,000원 그런 수준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너무 못 사니까 한국 한번 데려오려고 해도 월드캠프 같은 거 한번 데려오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죠. 뭐 평생 모아도 비행기표 한 장 못 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 큰 축제가 있는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김밥을 좀 팔면 좋겠더래요. 한국 김밥. 그래가지고 이제 김밥을 이제 그 사모님한테 김밥 마는 법을 좀 가르쳐 주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국에서 이제 김을 좀 주문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김밥을 말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장사하는 법을 살짝 그냥 가르쳐 줬다 가더라고요. 살짝.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아니, 그랬더니 형님 한 명이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팔았는데 100만원어치나 팔았더래요. 이야, 이거. 이래 팔면은 지점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한국 갈 수 있겠다. 월드캠프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김밥을 팔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어이, 김형제, 김 목사, 그 김밥 잘 팔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대요. 자네 그만해라. 자네 계속 그렇게 김밥 팔면은 성경을 봐도 김밥으로 보이고 기도를 해도 김밥으로 보이고 이제 그것까지 해라. 그래서 목사님. 그래 이제 본인이 그 이야기 딱 듣는데 딱 회개가 되더래요. 아, 여기서 그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딱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다 곁길로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종이 그 자신을 거기서 건져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미얀마 군부 독재인데 우리가 11월 말에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하고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잖아요. 3천 명씩 모인답니다. 미얀마는요 4명만 같이 다녀도 안 된대요. 그 뭐 같이 못 다니게 하는 이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곳인데 우리 칸타타만 허가가 된다는 거예요. 3천 명씩, 2천 명씩, 3천 명씩.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참 그 어떤 자매님이 제가 2008년도에 그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한번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때 김대인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리 미얀마에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정말 뭐 자동차도 그 수입을 다 막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10년 된 이런 차들이 1억씩 했대요. 한 진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막 그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 미얀마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구원받은 가수들이 찬양하는 거 듣는 거. 그 미얀마에는 국민 가수 그리고 또 뭐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미얀마의 조용필, 예? 미얀마의 서태지 이런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찬양 드리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일요일 날 찬양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 미얀마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 불교 언어 자체가 불교 언어니까. 근데 어떤 그 외국 그 영국 사람인가 어떤 분이 그 나라 와가지고 미얀마 사람을 결혼해서 그 나라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미얀마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준 분이 있대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들려준 그분이 잊을 수 없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선교사님 김대인 선교사님 그분 잊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희망을 가진다고. 그런데 만일 그 선교사님이 이날에 쫓겨난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이 땅에 살 소망이 있겠느냐.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진짜 선교사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 선교사로 남자가 말입니다. 예? 남자들 많지만은 남자가 말입니다. 이 적어도 선교사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야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그 자매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비자를 연장하게 되고 또 큰 집도 그때 사게 되고 그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는 유일한 그 교회 건물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막 한 20개 지역교회 있고 전도자들 키우고 가는 곳마다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회할 수 있고 그 전체를 미얀마라는 그 소망음단 전체가 복음으로 덮이고 있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탁 듣는데 막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내가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사들 선교사님들 간증 쭉 들어보니까 이야 진짜 이미 우리 선교회 안에 DL 무디들이 많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구석구석 나라나라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동남아만 해도 미얀마 또 태국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 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그 베트남도 그 간증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간증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데 마인드 교육으로 막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인드 교육 강사가 돼가지고 뭐 1,000명씩 모아놓고 지금 막 그 마인드 교육 해달라고 줄을 쫙 서 있대요. 제가 막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많구나.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더라고요. 그 김대인 선교사가, 김대인 선교사님이 도망을 갔잖아요. 예? 미얀마 가라 그러니까. 나 싫어! 그러면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아니야, 너 가봐. 너 가면 좋아. 뭐가 좋아요, 좋기는? 싫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야, 한 10년 살고 15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처음에는 그거 못 느꼈다니까요. 처음에 가락할 때는, 에이, 나 싫어. 뭐 그 불교 국가, 또 거기 누가 구원받겠어. 그 못 사는 나라,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그것도 늘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 야, 거기 싫어. 난 거기 안 갈 거야. 근데 거기 10년 살고 15년 살다 보니까, 이야,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과 만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만나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 것도 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살고 서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겉보기 좋은 모습으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10년 살아보고 20년 살다가 왼수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근데 어느 정도 딱 살다가 마음이 느껴지, 진짜 서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듭니까? 마음이 만나지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도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중매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잘 모르고 이렇게 뭐 껍데기만 보고 있지 실제 마음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난 지 3일쯤 됐을 때 급성대 수막염으로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인데 저한테 포기하라 그랬어요. 포기해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얘가 살아도 절대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우리 제 아내는 이제 그 출산하고 3일 후에 애가 발병했기 때문에 몸조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밤을 새워야 되니까 출산하고 3일 후에 발병했으니까 계속 병원에서 밤을 샜단 말입니다. 몸조리를 못하고. 그래 제가 이제 한번 내가 좀 있을까? 그랬더니 있으라 하더라고요. 자신 있느냐예요. 밤새울 자신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번 있어보라 하더라고. 근데 새벽 1시쯤 내가 잤어요. 옆에서. 애기 옆에 있다가 딱 자고 있네. 뭐가 막 여기를 꽉 꼬집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디비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겠다 하면서 다시는 애기 본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이제 애기 옆을 지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마음 느꼈냐면 내 아내가 그 아이를 향한 마음 있잖아요. 야, 이 마음 내가 다 잃어버려도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좀 어려움, 막 어려움 속에서 내 안의 마음을 보니까 내 안에 대한 내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마음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선교사님들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야, 나를 책망하시는 그냥 목사님, 막 책망하시는 목사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책망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이야, 저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저건 채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다가오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만나고 정확하게 그 마음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같이 모여 있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제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강남에서 또 뭐 원주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쭉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저희 대전에는 목요일 날 올 차례인데 그 목요일 날 되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 며칠 이제 같이 이렇게 있어 같이 막 교제했다고. 야, 그 오면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막 오면 좀 뭐 이렇게 좀 선교사님들이 뭘 좋아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우리 교회 좀 어렵지만은 다 털어서라도 예? 야, 좀 뭘 좋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 오면 뭐가 먹고 싶지? 뭐가 먹고 싶겠어요? 좀 상상되는 음식 있죠. 하여튼 이제 그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도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제 우리 주한이가 있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죽을 병에도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지고 완전히 나았어요. 100% 완전히 나아가지고 잘 자랐는데 이렇게 대학교 2학년을 다니면서 좀 애가 삐뚤어지더라고요. 좀 불신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막 삐뚤어지고 또 막 대들고 전에 안턴 행동을 하고 저한테 생전에 대들 줄 몰랐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군대 이제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떡하지? 하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박 목사님께 한번 찾아갔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주지?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줄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데리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 서재에 딱 가서 이제 거기 딱 보니까 거기에 뭐 육군사관학교 교장께서 목사님께 보낸 감사패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께서 이제 해오셨던 많은 일들이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아이가 막 제대를 해서 그런지 육군사관학교 교장께서 이제 보낸 그 감사패 그걸 보면서 막 깜짝 놀라면서 아, 할아버지 목사님 저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하고 잘 아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그 복음 얼마나 많이 전하셨는데 많이 다니면서 교제하시고 하셨지. 이야, 역시 할아버지는 틀리시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조아나 차에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목사님 옆에 딱 태우고 이렇게 그 사택에 이렇게 쭉 가는데 사택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 차가 막혀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야 주하나 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목사님이 진짜 15분 동안 진지하게 우리 아이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애라도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분이 진짜 바쁜 분인데 하루 종일 틈이 없는 분인데 나 같은 애가 뭔데 나 같은 청년도 아무것도 교회 말도 안 듣는 청년인데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 마음속에 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라 그래도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번에 이제 IT, 이한솔 선교사 있는 IT에 갔다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이제 영어 캠프 하는 거 따라다니고 그 봉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일하고 또 영어 캠프 막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진짜 우리 선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진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정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아이 마음을 이끌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목사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조금 느꼈는데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서 발견하면서 그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LA는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에 콜로라도 강물 한 줄기를 끌어들이면서 그 사막이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고 못 만나봤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는 충만하시고 우리는 황폐하거든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기능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우리 마음이 그를 향해 열려져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면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마음이 연결되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쁨과 또 하늘의 복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여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저녁으로 구속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너무 막 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경 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내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세 단계로 나눠보면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실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도로 찾아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속인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 그리고 모레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도로 찾은 바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매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이제 들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양들이 하루 종일 꿀을 먹습니다. 저녁때가 됐습니다. 이제 해가 지죠. 그래서 다시 이 양떼를 다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양을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겠죠? 찾겠죠.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99마리를 생각하면서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마리를 찾거든요. 그럼 이제 해가 막 점점 더 지고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양도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양떼를 99마리가 더 소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양 찾아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양 찾아 떠났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찾아 떠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목자란 말이에요. 반드시 찾는다. 나는 반드시 찾고야 만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찾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간절히 찾더라고요. 다윗은 므비보셋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므비보셋이 어디 있어? 므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로드발에 꼴이 없는 곳에 정말 불쌍하고 초췌해져 있는,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그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야 말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윗이 므비보셋을 간절히 찾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집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부모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죠? 가출할 때는 뭐 물론 죄송합니다. 다 가출한 사람처럼 뭐 이 중에 한 10% 정도 가출해 보셨겠죠. 자, 우리가 가출한 애들은 재밌어요. 가출해 가지고 저들은 뭐 지금 밖에 나와서 재밌거든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속이 타서 그렇지, 부모가 속이 타는 거지 집 나간 아이들은 재밌습니다. 뭐 정말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부모야 뭐 걱정하든지 말든지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린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전혀 우린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에 빠져가지고, 우리 사업에 빠져서 우리 일에 빠져가지고 그분의 마음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 갇혀있고 막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근심 속에 걱정 속에 고통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이 성경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밭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밭주인은요, 오직 거기서 소출을 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생각밖에 못해. 그러니까 늘 쪼달리고 늘 굶주려. 그거 뭐 수확 풍년 돼도 그거 미치는 장사고, 그거 설령 뭐 수확이 좀 넉넉하게 얻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장래를 책임질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 학교 보낼만 하지 못하니까 늘 쪼달리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 만일 그 밭 주인이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걸 안다면, 그 보화 캐내면 얼마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보화로 말미암아 뭐 지금까지 인생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뭐 장래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농사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으로만 살았느냐.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 육체입니다. 육체.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 껍데기. 이게 밭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살아오는, 살아가는 법밖에 몰라요.
육체로서 사는 법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감춰진 보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이라는 건 보화예요. 보화.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사람들은 오직 밭밖에 몰라요. 밭에서 농사짓는 법밖에 몰라요. 그 안에 감춰진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살면 이 껍데기로 사는 거 말고 영혼으로 사는 것, 마음으로 사는 것, 내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어떤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분이 밭을 샀어요. 밭을.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로마의 속박에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1%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는데 모든 그분의 마음이 다 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양을 막 찾아다니는 목자가 나오잖아요.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거기 보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영혼의 목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시고 우리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 영혼을 반드시 찾고야 마시는 그런 목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막혀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도 없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목자 밖에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영혼이. 근데 이 목자는 영혼의 목자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을 들에 두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99%를 차지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양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이 육신은 99마리의 양이에요. 여기에 다 마음이 가 있습니다. 99마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보존하는 것,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찾을 때도 있죠. 영혼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대충 찾아요. 우리는 대충 적당하게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에게 99마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반드시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육체를 좀 치더라도 여러분의 육체에 공고한 일이 좀 와도 여러분의 육체가 좀 병들더라도 여러분의 육체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의 영혼만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려고 우리 육체를 공고하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육체를 치는 일들도 있고 육체가 공고하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육체는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다 죽어요. 결국은 이것은 허무한 것이고 이것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망을 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상자가 있다면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었죠. 다이아몬드가 들었으면 이제 그것은 상자라고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초점이 껍데기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 껍데기만 남았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드시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받는 기능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가능합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소중한 이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의 영혼과 다시 소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과 다시 소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반드시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그 두려움에서, 죄악에서, 또 여러분의 그 공고함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여기서 양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양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찾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서 이번에 이수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서 여러분 생에 정말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풍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여러분 생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